저희가 히브리서를 1장부터 13장까지 이제 쭉 1년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봤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쭉 들으면서 뭐 많은 것들이 기억에 남으실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히브리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이 온전,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하셨냐.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제5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5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4복음서에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공생의 모든 사역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데까지. 그래서 우리의 그거를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데까지는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까지를 4 복음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히브리서는 그렇다면 이 거룩한 자들을 어떻게 온전케 하셨는지, 거룩한 자들을 어떻게 온전케 하셨는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사역이 바로 하늘 성소 사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하늘 성소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7장, 8장, 9장에서 우리가 보면 알고 있지만은 이전에 구약에 있는 다섯 가지 모든 제사법들, 예전에는 이 다섯 가지 제사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고 이 죄를 사함 받고자 했고 이 다섯 가지의 법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다섯 가지의 예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다섯 가지 법으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그게 뭐죠? 우리가 온전케 되었다. 뭐 이게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자들, 하나님의 형제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이것이 우리가 단지 그분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받고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늘 성소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형제의 모습처럼 형제로서 동질로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사역들을 이제 히브리 기자가 펼쳐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온전케 우리가 온전케 되었느냐? 분명히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케 된 자들이죠. 무엇이 온전케 되었느냐? 이제는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될 수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그 온전케 된 시스템들, 이전에는 불가능했어요. 이전에는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구약의 시대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해도 온전케 된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것이 구약의 시대에 누가 됐든 간에 그들이 온전케 된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온전케 될 어떠한 영혼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 구약의 시대와는 다르게 이미 우리는 그 온전케 될 수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우리 안에 구축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 뭐예요? 그 새로운 시스템, 그 온전케 된 시스템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여전히 옛 시스템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냐? 이건 우리에게 여전히 선택의 어떤 여지들은 있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분께 나아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뭐예요? 마치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생명나무에서 생명의 열매를 먹을 것이냐, 이 선택만 우리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생명나무에서 생명 열매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이 모든 하나님의 우리의 보혈을 우리에게 내재시켜 주시고,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처럼 보혈을 내재시켜 주시고 말씀을 내재시키시고 성령이 우리에 내재되면서 새 언약의 시스템들이 가동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후반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온전케 된 자들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삶을 살아낸다라는 측면은 그것이 어떤 율법적으로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측면보다도 온전케 된 증거들로서 온전케 된 자들은 그런 삶의 모습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뭐예요? 그런 내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후부터 13장까지에 정말로 이제는 그 온전케 된 자들의 삶이 무엇이냐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는 온전케 되지 않았구나가 아니라 온전케 되는 과정 가운데서 아직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내 안에서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로 형제 사랑으로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기꺼이 우리의 생명을 형제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된 자들의 삶의 방향성이고 삶의 모습인데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 내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부분들 하나님의 온전한 새로운 시스템들이 가동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계속 해결하고 나아가면은 그 시스템이 계속해서 우리를 정상적으로 온전케 되는 모든 흐름 가운데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 특별히 지난주 뭐 후반부 10장 19절부터 12장 29절까지 여러 가지 근원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근원적인 부분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 삶에 뭐 어디 있든 누가 됐든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벗어버려라. 무거운 짐을 얽어매기 쉬운 죄를 그리고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생각해라. 이거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이거는 우리에게 핵심적인 핵심적으로 하나님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전케 된 자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 어려운 상황 내가 정말 뭐 수치를 당하는 상황이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이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계속 이 모든 짐들을 벗어버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고 이러한 모든 시스템들이 가동되면은 이건 뭐예요? 이건 새로운 시스템들이 가동되는 어떠한 이 열쇠가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를 생각할 때 그 자동차 키가 돌아가면서 시동이 걸리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가 예수를 생각하면은 그때 이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이 모든 환란과 곤고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 힘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 이것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 내 이 모든 짐들. 그래서 원수들은 계속해서 뭐 우리가 이 하박국에서도 이야기하고 이야기했지만은 우리에게 자꾸 올가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우리 이 바벨론의 어떠함들로 생각을 올가매게 만들고 우리의 어떤 무거운 짐들을 올가매게 만들고 계속 올가매게 만들면서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수들도 정확히 반대로 일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정확히 우리가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돼서 사실 그 다음에는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되면은 우리가 뭔가를 해결해야 될 일들은 별로 없어요. 그분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반대적으로 원수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매게 하고 얽어매기 쉬운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얽어매면서 올가매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노뱀을 바라봐라 맞지?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너희가 어려운 환난과 처지 가운데 예수를 바라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노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고개를 들어 노뱀을 바라보면 되는데 바라보지 못하고 죽은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뱀에 물린 데에 바라보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노뱀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내가 뱀에 물려 죽게 생겼으니까는 물린 데를 바라보다 보니까 노뱀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바라보면 사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가운데 원수들은 계속 나로 하여금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 내 어떠한 이런 삶 가운데 문제들을 만들면서 뭘 하는 것이냐? 결국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을 바라볼 때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볼 때 이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벗어버려야 돼요. 어떠한 짐이 우리에게 짊어질지라도 어떠한 세상의 이러한 이 시스템들이 우리에게 짊어질지라도 뭐 예를 들어서 빚쟁이가 쫓아온다. 빚쟁이가 쫓아와서 우리에게 빚을 지고 빚을 지면 어떻게 돼요? 제가 뭐 빚을 안 져봐서 잘 모르지만 빚을 져봤나요? 아, 빚을 져봤네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결혼할 때 저희 누나랑 저희 매형이랑 해갖고 집을 하나 샀어요. 넷이서 이제 저희 와이프 빼고 그때는 저희 와이프 한국에 있었고 셋이서 세 명이 일을 하니까는 세 명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갖고 이제 집을 산 거죠. 세 명의 어떤 이런 공동 소유를 해갖고 이제 집을 산 거죠. 집을 샀는데 세 명이 조건은 세 명이 달달이 돈을 벌어서 해야 돈을 내야 이 생활비랑 집값이랑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세 명이 같이 해야. 근데 이제 집을 사고 나서 두 명은 저희 누나랑 저희 매형은 잘렸어요 직장을. 왜 얼마나 황당해요. 왜 이거 제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갑자기. 그랬는데 뭐 직장을 좀 알아보더니 열방교회 말씀에 은혜를 받더니 자기 한국 가야겠다고 둘이 한국을 가버렸네. 집에 그래서 저랑 저희 사모만 남겨져서 이제 빚쟁이 빚쟁인가요? 예, 빚을 짊어지게 된 거죠. 달달이 돈을 내야 되는데 제가 버는 돈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처음에는 막 어디 막 알바도 뛰고 여기저기 막 어떻게 돈을 해결하려고 막 난리를 쳤어요. 난리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달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버거운 거예요. 이놈의 집은 내가 저는 집 별로 사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놈의 집은 왜 사가지고 다 도망가고 나만 이렇게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냐? 그랬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는 도저히 못 갚겠더라고요. 제 능력 바뀐 거예요. 아 그래서 아유 난 못 갚겠다, 못 하겠다, 돈 못 내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부동산에 이제 집을 팔려고 집을 이제 내놓으려고 어떻게 되든 내놓으려고 알아봤는데 감사하게도 이 집 부동산 아저씨랑 이야기를 해보니까는 돈 안 내도 된다고. 돈 안 내도 되고 그냥 이거를 뭐 저도 어떤 원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집을 팔고 그거에 대한 어떠한 그 돈을 받지 않으면 된다. 돈을 받지 않고 집을 넘기고 그러고 필요한 이사 비용은 거기에서 차감을 해서 주겠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뭐 그걸로 제가 뭐 수익을 볼 것도 아니었으니까 집을 해결하고 어쨌건 이 이사 비용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결 집을 해결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건 제가 이제 이야기한 건 뭐냐면은 우리에게 이러한 빚을 짊어지고 이러한 어떠한 이 그런 걸 짊어지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아, 세상 끝난 것 같고 나는 정말 이제 빚쟁이들이 쫓아오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고 파산 예를 들어서 파산하면은 뭐 크레딧이 하나도 없어서 카드도 못 하고 대출도 못 받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막 이런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지만은 그때 그러한 모든 결국엔 이런 모든 시스템들도 원수들에게 짊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 그 굴레에 매이게 만들어서 그러한 굴레 아래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원수의 전략인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을 그런 빚쟁이들이 막 쫓아오고 전화할 때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해결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한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돈은 오지 않더라. 돈은 오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깨달은 게 아 빚쟁이가 천국까지 쫓아오진 않는구나.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니까 뭐 물론 뭐 마음껏 뭐 돈을 빌려가지고 흥청망청 써라는 아니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올가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빚을 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 원수들이 정확히 원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 가운데 빠져들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나라의 속담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가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건 하늘을 바라보면은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만드시는 그분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가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해요. 계속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지는데 내려놓을 줄 몰라요. 짊어지는데 하나님께 맡길 줄 몰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는 내 힘과 내 제한적인 능력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거든요. 자 어쨌건 그래서 벗어버려라.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생각하라. 자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서의 후반부에 13장 후반부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봤던 말씀이죠. 자 이 20가지의 명령들이 있고 15종류의 권면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9가지로 나눠서 저희들이 봤고 지난주에 5가지를 봤고 올해 이번주에 4가지를 좀 보면서 볼 텐데 지난주에 이 5가지의 명령들을 좀 보자면은 첫 번째로 이제 사랑의 권면을 이야기했었죠. 1절부터 3절에 공동체의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가 온전케 되어서 이제 온전케 된 자들의 나아가야 될 방향성, 삶의 방향성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인 방향성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든 어떠한 삶의 사역의 모습들이 다르든 어떠한 내가 배경이 무엇이든 간에 결국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인 존재들은 온전함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사랑의 나라를 만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사랑과 상관이 없다. 사랑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 그러면은 뭔가 방향성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성경, 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구약의 성경, 신약의 성경, 모든 교회론들, 이 모든 요한 1서 모든 것들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만드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우리가 부부에 대한 권면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부부에 대한 권면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해결해야 될 첫 번째 단추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은 실질적으로도 그 사랑을 가장 많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많이 우리가 그것을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존재들이 바로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그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일단 가정에서부터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들이 멈춰지고 고여지기 시작을 하면은 다시 이 모든 것들이 도루묵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예배 때 집회 때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가정에 돌아왔는데 가정에서 이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은 그냥 가정에서 이 가족들과의 모든 어려움과 이런 분란으로 인해서 뭐 혈기를 낸다든가 뭐 그러면은 받은 은혜는 순식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것들을 흘려보내야 사랑이 흘려보내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해서 이 커지는 것이고 넓어지는 것이고 증가하는 것인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은혜를 받고 돌아와도 거기서 끝나버려요. 거기서 그냥 모든 은혜와 이 성장의 비결들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특별히 뭐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었고요. 음행의 문제는 특별히 형제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고 또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5절부터 6절까지는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물질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은 그렇죠. 이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통을 느낀다.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처럼 느끼잖아요. 이 현대 사회에는 특별히 돈이 모든 것이니까 돈이 있어야 먹고 사고 자고 뭐 집을 구하고 모든 것들이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아 돈이 없으면 어려운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돈이 모든 걸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이 돈이 없어서 고통을 느낀다라는 거는 그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돈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은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어떠한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외면해.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기 싫어해.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의 외면아.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뭐 그 사람 뭐 있어도 좋고 안 없어도 괜찮고 이러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나를 외면한다. 그게 나에게 상처가 돼요? 상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돈을 마음에 품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그게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우리 사모랑도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든 먹고 살겠더라고요. 그냥 산에 가면은 나물이 천지잖아요. 나물만 뜯어다 먹어도 저희가 이제 나물 사다가 나물을 먹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나라는 산에 널린 게 나물인데 진짜 이렇게 산에 있는 풀들을 먹는 민족이 거의 없대요. 그냥 다 그런 것들을 그냥 그 뭐라 그랬죠? 잡풀 이러니까 먹지 않고 대부분 그냥 버리는 것이지 우리는 그 뭐 고사리에는 독이 들었다면서요. 원래는 그 뭐 외국에서는 먹으면 큰일 난대요. 그런 거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 없다고 안 죽어요. 산에 가면 나물 있죠. 바다 가면 미역 있죠. 뭐 하여튼 뭐든 먹고 살려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돈이 없으면은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데 만약에 이 돈이 없어서 정말 죽게 됐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굶어 죽이게 만든다. 그러면은 그럼 굶어 죽으면 되는 문제긴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면서 우리로 먹고 살지 못해서 죽게 만드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경우들이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고독사라고 그러잖아요. 홀로 남겨져 갖고 고독하게 남겨져서 정말로 이런 소망을 잃고 절망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서 죽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지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갖고 죽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역사인 것이지 우리라고는 실제로 돈이 없는 그 두려움 그것으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지 실제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실제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뭐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나가서 이렇게 그 구걸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구걸을 하고서는 화장실 가서 옷을 갈아입고 벤츠를 타고 퇴근을 한대요. 그렇게 돈을 잘 번대요. 구걸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이 돈이 없어서 죽는다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죽는다 이거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뭐 간혹가다 정말 뭐 어떻게 그런 모든 이 핍절과 결핍의 상황 가운데서 뭐 이전 시대 또 전쟁 시대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만은 많은 경우는 이 두려움과 절망 이런 것들이 돈이 없으면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 결핍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냐? 정복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돈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돈에 엎드리고 막 돈을 붙잡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돈의 정복의 대상,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돈 정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근데 진짜로 돈을 잘 버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런 얘기들 해요.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돈 못 번다. 큰 돈을 만지는 사람들은 돈이 자기를 쫓아오게 만들어야지 돈을 쫓아다니면 절대 큰 돈 못 만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해요. 근데 정말로 이러한 돈을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결핍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건 우리에게는 뭐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 뭐예요? 이 땅의 어떠한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구한 도성을 소유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뭐 건강을 빼앗기면 빼앗기는 것이고, 사람을 빼앗기면 빼앗기는 것이고, 돈을 빼앗기면 빼앗기는 거예요. 그 영구한 그 도성을 얻기 위해서, 그게 가장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돈을 얻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영구한 도성을 빼앗긴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간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뺏어서라도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으로 나아가게끔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녀에게는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떠한, 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불의한 돈을 만져서 우리에게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불의한 돈을 만져서 이 땅 가운데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코 그 불의한 돈을 가지고 불의한 돈을 버는 사람들, 뭐 술집을 한다거나 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면서 이러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 자손 대대로 풀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의한 돈을 가졌을 때 그 가문에서 역사하는 이 귀신의 역사들이 계속 그 가문들을 고달프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 뉴욕타임즈에 제가 찾아보니까 뉴욕타임즈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연구한 그 결과가 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 유명 목사님이 미국에 계시잖아요. 이분이 이제 뉴욕에서 사셨는데 그 당시 동시대에 이제 그 밀주를 만들어 갖고 술을 만들어 갖고 큰 돈을 번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이름이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동시대에 똑같이 뉴욕이라는 지역에서 두 사람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 마커스 슐츠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고 하나님을 안 믿었고 술집을 하면서 술을 만들면서,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 그 연구를 해보니까, 찾아보니까는 이 5대에 걸쳐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을 5대에 걸쳐서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의 가문을 5대에 걸쳐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봤는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이 5대에 걸쳐서 896명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서 어떠한 이 자손들이 나왔냐면은 부통령이 1명 나오고, 상원의원이 4명 나오고,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법조인이 130명, 공무원이 80명이 배출됐대요. 이 가문에서 조나단 에드워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자 근데 마커스 슐츠라는 후손이 그 사람의 후손은 1062명이 5대에 걸쳐서 후손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전과자가 96명,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빈민이 286명, 평생 막노동으로 연명한 사람들이 460명. 그래서 마커스 슐츠 후손들을 위해서 미국 정부가 지원했던 돈이 1억 5천만 달러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한 세대의 어떠한 그 존재가 어떠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또 이렇게 불의한 돈을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그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속 그 다음 세대까지도 이러한 영향력들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불의한 돈을 받는 거는 정말 가문이 멸망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리 우리가 궁핍하고 핍절해도 불의한 돈을 받으면서 뭐 우리가 생존을 만들어야 될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돈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돕겠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또 이 여호수아와 야곱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모든 순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너를 만나는 모든 자들의 복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게 만드실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지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들이지, 계속 뭔가 돈을 쫓아다니면서 궁핍과 결핍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 그림조차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되는 존재예요. 예, 그 뭐 돈도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하죠. 뭐 우리가 교육도 받아야 되죠. 뭐 있어야 될 집도 필요하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또 없는 것들을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은 자들,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은 사실 다른 것들을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내가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붙잡는데 우리 모든 에너지와 모든 이 힘을 다 쏟아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그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데 왜 그거를 제쳐두고 내가 뭔가를 소유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이 그러한 모든 시간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놓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배제하는 시간이에요. 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잠언 3장 6절인가요? 예. 제가 요즘에 말씀 암송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 암송을 영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막 말씀이 막 자꾸 떠올라요. 말씀 막 자꾸 떠올랐는데, 근데 제가 문제는 영어로 암송을 하고 있어서 한국말로는 잘 몰라요. 잠언 3장 6절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가 너의 길을 곧게 하리라. 뭐 약간 그런 거예요. 영어를 한국말로 바꾸면은 맞아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영어로 외웠다 하니까 그러면 그가 너의 길을 꼭게 하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분이 늘 그 모든 길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도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지도자와의 관계를 늘 거치는 것들을 만드는 것은 지혜롭지 못해요.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이 목회자와의 관계 가운데도 무엇인가 거치는 것을 만들면은 여러 가지로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 목회자를 통해서 흘러가는 말씀의 은혜를 받기도 어렵고 또 이 하나님과 목회자는 분명히 목회자와 거침을 만들면서 뭔가 이 목회자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그 성도의 편에 서주길, 성도를 인정해주길, 또 성도에게 복을 주길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뭐 물론 목회자가 타락했다. 뭐 그러면 사실 그럼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문제인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신뢰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은 뭐 목회자가 실수할 수 있죠. 목회자가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그 목회자는 하나님이 철저히 치리한다라는 걸 믿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복인 것이고 목회자에게 복인 것이고 성도들에게 복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뭐 고통을 주든 고난을 주든 뭐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셔도 목회자는 하나님이 만지시고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를 거스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질서가 꼬여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성도가 맞아도 목회자와 반목하고 대적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축복하기에는 질서가 꼬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모세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모세 미리암과 아론이 와가지고 아니 왜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해갖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방 여자와 결혼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미리암과 아론의 말이 맞거든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럼 누구의 편에 섰느냐? 하나님 모세의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꼬여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게 질서가 꼬여버리면은 모세가 심판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 뭐라고 그럴까요? 저주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는 그의 합당한 보응한 심판을 받았죠. 뭐요? 모세는 여러 가지 그가 혈기를 부린 것도 있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직접 치리하시면서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들을 올바르게 가져가는 게 맞아요. 만약에 목회자가 잘못 간다, 자기가 내가 볼 때는 잘못 가고 있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놓으십시오. 뭐라고 기도하셔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뭐라고 그러죠? 번개를 맞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이런 기도를 하면서 벼락을 맞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목회자에게도 그게 이득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옳은 길로 가야죠. 하지만 관계를 반복하는 관계에 뭔가 대적하는 어떤 흐름들을 만들면은 그거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주까지 어떤 것들을 좀 서론적으로 봤고요. 자, 오늘은 나머지 네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로 10절부터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죠. 12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고난이라는 것이 성도에게 유익인 것은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도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사생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자들은 사생하라.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를 훈육하는 것이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끌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뭐 그게 우리의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악함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테스트하는 뭐 믿음의 테스트일 수도 있고, 원수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큰 그림 안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운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이 있다. 그러면은 한 가지는 무엇이냐? 아, 반드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나님 만드시겠구나. 이거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고난이 반드시 유익이 돼요. 예. 제가 히브리서가 끝나고 창세기를 유다에 관해서 좀 하면서 이야기할 텐데, 유다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사건이 있어요. 유다가 정말 이 그 전과 그 이유가 드라마틱하게 변한 사건이 있는데,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유다라는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정말로 존재 혁명이 될 정도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흐름들이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냐? 세상 사람들은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하면은 더 경직되어지고 더 악이 막 이렇게 끌어오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견뎌내려고 하는 이런 힘들이 발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의 설득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시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악은 분리되되 우리는 더 부들부들해지는 심령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난의 이유는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위함이죠. 근데 온전케 함은 또 무엇을 위함이냐? 하나님이 온전한 자들에게 진동치 않는 나라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나라,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원함인데, 그것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데, 온전케 되지 않으면은 그 나라를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입장에서 뭐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필요한 내가 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그냥 뭐 자녀니까 물려주면은 이 자녀가 하루아침에 말아먹을 수 있는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가 올바른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좋은 이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서 성장하도록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고서 이 기업을 물려줬을 때 이 기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후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로서 진동치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럼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삶은 반드시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의인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세상과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인정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동시에 받을 수 있냐?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좁은 길을 가야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길은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은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존 번연이 쓴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멸망의 도시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멸망의 도시에서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아, 세상에 멸망할 나라구나, 도망쳐야겠다. 그래서 멸망의 도시에서 나오는데 그때 나올 때에 그 크리스찬과 동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동행한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쉽지 않은 길인 거죠. 누가 이 길을 갈 수 있냐? 하나님의 그 본향을 보고 영광을 보는 자들에게는, 그 빛이 있는 그 빛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그 길을 갈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이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의인의 길, 이 길이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분도 하나님의 인정하심으로 진리로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제자들이 그를 인정할 수 있지만은 제자들도 온전히 다 깨닫지 못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 그의 가족들, 뭐 종교의 지도자들, 뭐 고향 사람들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좁은 길을 가는 것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고난이 우리가 함께 그 고난을 동참해야 되는데, 자, 10절을 볼게요. 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자, 이 대속죄를 이야기하는데 10절에서는 이렇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 먹을 권한이 없다. 자, 이것은 히브리 기자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 구약의 시대에 많은 제사들, 뭐 속죄제가 됐든 속건제가 됐든 번제가 됐든 화목제가 됐든 많은 제사들은 제사를 드리고 남은 어떠한 이 음식들, 그런 것들을 제사장이나 아니면 백성들과 함께 먹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면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이것은 이 히브리 기자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제사에 대해서는 이 제사는 대속죄일날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속죄일날 드려지는 제사는 이 레위기 16장에도 보면은 그렇지만은 이 제사에 이 드려지는 제사는 그 제사장이 됐든 누가 됐든 여기에 있는 그 제단에서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아무도 없어요. 이건 먹으면 안 되는 제물인 거예요. 대속죄일날은. 자, 그래서 대속죄일날을 의미하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11절을 보면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더 확실해지죠.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예. 자,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다.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거는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레위기 16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속죄일날 우리가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를 쭉 들으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대속죄일날 드려지는 대속죄일날의 제사가 좀 머릿속에 그려지신다고 믿어요. 믿지만 예, 몇 가지 이 제물이 필요하죠. 몇 가지 피가 드려지는 게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안수를 한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있어요. 이 안수를 한 송아지, 안수를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 가운데서 손을 얹었다라는 것은 그 죄를 전이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에게 내가 지은 죄를 전이를 해서 그리고 이 제물을 잡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수송아지와 염소에게 죄를 전이하는 건 누구냐? 대제사장이 죄를 전이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와 대제사장의 죄와 그들의 가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 제사를 죄를 전이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사셀 염소라고 그래서 죄를 전이하지 않은 염소가 있어요. 이 죄를 전이하지 않은 염소는 무엇이냐? 전이하지 않고 어디로 보내요? 장막 밖으로. 장막 밖으로 이 염소를 내보내는 것이죠. 죄를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네. 맞나요? 아니죠. 잘못 얘기했네요. 아사셀 염소는 죄를 전이하죠. 네, 제가 헷갈렸습니다. 네. 감사하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다 아멘하고 넘어갔으면은 네. 나중에 가서 뭐지 그랬을 텐데 감사해요. 아사셀 염소는 죄를 전이하죠. 네. 그 아사셀 염소에게는 죄를 전이하고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요. 왜냐하면 그 죄를 가지고 이제 광야에 가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죄와 공동체가 죄와 분리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자, 죄를 안수하지 않은 양은 무엇이냐? 이제 안수하지 않은 양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갔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이 죄를 전이하지 않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년 동안 누적된 그 장막 가운데 제사를 드리면서 누적된 모든 죄의 기록들이 그 죄가 전이되지 않은 양의 피로서 그것이 속죄함을 받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내가 그 위에 내가 너를 만나리라. 이 화목제물 위에 속죄소 위에 하나님 만나리라. 그래서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제물이 드려지고 피가 뿌려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만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뒷부분을 보자면은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이 영문 밖에서 대속죄일날 이렇게 우리가 죄를 필요한 것을 죄를 전이받지 않은 그 피를 지성소에서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모든 육체 그 뭐 양의 모든 이 뭐라 그러죠? 이 살덩어리들은 성 밖에서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 의미를 가지고 보자면은 뭐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도 우리가 이 영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지만은 이거 영적으로 보자면 뭐냐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하늘 성소 사역을 이 대속죄일날 그런 것처럼 하늘 성소 사역을 통해서 모든 죄의 기록들을 하늘 성소에 있는 죄의 기록들을 그분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이것들을 삭제시키죠. 이것들을 삭제시키면서 이제는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는데 온전하게 한 그러한 모든 사역 가운데서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이런 육체는 육체는 무엇이냐? 육체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존재, 영문 밖에서 불살라 없어지는 존재, 없어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우리는 이제는 육체의 어떠함이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어떠한 이 삶에 문제로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육체는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는 육체가 죽은 자에게 있어서 배고픈 게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육체가 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빚쟁이가 쫓아오는 게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빚쟁이가 쫓아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철저히 자아가 쪼개지고 자아가 죽고 육체가 죽어진 사람들에게는 육체와 관련된 어떠함들 때문에 그 인격이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결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육체의 빚을 그분이 탕감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빚이 완전히 제거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육체 생존에 우리가 빚진 게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살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 이 의식주를 모든 감당하는 것들, 더 나아가서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 것들, 더 나아가서 내가 이 가정을 책임지고 꾸리는 것들, 이건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육체에 속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것들은 더 이상 우리가 이러한 모든 짐들을 우리가 짊어질 필요가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육체에 속한 거, 육체의 빚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 그러면 방치해 두면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돈도 안 벌어도 돼? 아,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분이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이러한 육체의 빚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기 때문에? 그거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삶의 육체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서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육체의 무거운 짐들 육체의 빚을 다 짊어지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12장에서도 마라톤을 이야기했지만은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선 달리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온전케 되는 이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먹고 살고 입고 하는 육체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분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러한 먹고 사는 모든 문제까지도 그분이 책임지기 때문에 우린 뭘 할 수 있어요? 그분의 고난에 우린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영광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10절, 11절은 우리가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2절은 그 제사처럼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속죄일날 드려진 이 영적인 의미로서 그가 하신 사역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인류의 죄를 전이 받으시고 우리가 아까 이 대속죄일날 죄를 전이 받은 이 아사셀 염소가 공동체 밖으로 영문 밖으로 쫓겨났던 것처럼 그가 모든 인류의 죄를 전이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졌어요? 골고다 언덕에 세웠는데 그 골고다 언덕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문 밖에 세워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 죽어 그 아사셀 염소가 쫓겨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또 부활하사 죄 없으신 그분의 보혈 전이 받지 않는 이제 죄가 없는 깨끗한 그의 보혈을 가지고 하늘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서 모든 인류의 죄의 기록들을 삭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는 예루살렘 밖에서 하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이 진리기심을 당하신 것이고 그의 정결한 보혈은 하늘 성소에 가서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들을 삭제한 것이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날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로서 실현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13절. 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자, 우리가 뭐 여기까지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왜 그분이 일단은 그분이 왜 치욕을 당하셨느냐? 뭐 그분이 치욕을 당하시기로 선택을 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가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라는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 보니까는 이 땅에서는 배척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잘난 척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만 잘난 척해도 꼴보기 싫잖아요. 뭐 지만 잘났어? 막 이러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그분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신 적은 없으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마다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특별히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뭐 이런 율법 학자들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뭐예요? 그분은 철저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생각대로 말하고 그분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분은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셨어요. 진리에 속해 있는 자예요. 진리로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리 그분이 진리였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셨죠. 진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세상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리는 반석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신 것이죠. 자, 또한 그분은 이제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존재, 그분의 모든 영광도, 그분의 모든 존귀도, 그분의 모든 보좌도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를 뭐라 그러냐? 머리둘 곳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 가운데서 머리둘 곳 없이 모든 이 땅에서의 조롱과 모욕의 삶을, 네가 그러고도 메시아냐? 네가 그러고도 만왕의 왕이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이냐? 이러한 조롱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뭐예요?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씨앗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진리기심을 통해서 많은 형제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분이 치욕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러한 치욕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진다라는 건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에 속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그 능력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치욕을 짊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보자면은 결국에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정결한 삶을 살아가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면은 구별, 세상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스템을 받아들인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온전케 된 자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물과 피와 성령을 두고 걸어다니는 성경을 만드사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은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은 치욕을 짊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볼 때는 그러한 삶은 치욕적인 삶이에요. 돈 못 버는 삶, 뭐 명예롭게 뭐 떵떵거리고 살지 못하는 삶, 이런 것들은 그들이 볼 때는 치욕적인 삶인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갚아주지 않는 삶, 이런 것들은 다 치욕의 삶이라고 이 세상이 볼 때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모습으로 점점 우리가 변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스템의 이 본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는 점점 구별되어지고 죄와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썩은 것들을 먹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썩은 것들을 먹는 것이, 세상의 것들을 먹는 것이 몸에 좋은 것이고 맛있는 것이고 영양가가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만은 영의 눈을 열고 보니까는 이것은 독약인 것이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은 뭐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일단 교회를 나오는 게 많은 제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어떤 이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보면은 일단은 교회를 나오게 하는 게 중요했어요. 일단은 어떻게든 전도를 해서 일단은 교회에 성도 수를 채워 넣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교회에 나오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 저 친구가 절에 가지 않고 부처를 믿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긍휼하게 여기고 그래도 좀 복을 주고 어떻게든 그냥 대강 잘 이렇게 살게 해주게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는 게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교회 나왔으니까 뭐 대단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해도 일단 교회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좀 긍휼하게 여겨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이유에서 어떻게든 교회를 불려오려고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전도를 한 거죠. 어떻게든 일단 데려오자, 일단 데려오고 앉혀놓고 보면은 그럼 하나님 뭔가 좀 긍휼히 여기시겠지, 하나님 뭔가 좀 뭐 해주시겠지라고 축복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 신앙생활을 근데 하다 보니까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인생이 점점 기쁨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 넘치는 은혜가 사라지고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는 삶의 모습들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아지는 것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렇잖아요. 교회의 성도들이 아무리 많아도 정말로 그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럽고 감사하냐?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40분, 예배가 40분이 넘어가면은 일단 그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일단 그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교회인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 시간이 짧아야 좋은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영화가 재밌고 드라마가 재밌고 즐거우면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가 16부작이다. 근데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 그러면 사람들이 16부작에서 끝내지 말아주세요. 더 길게 해주세요. 더 이야기를 늘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 아니면은 뭐 다음 시리즈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재미없으면은 16부작이었던 거를 줄여서 8부작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즐겁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하나님 만나는 영광과 임재가 있으면은 그러면 예배가 짧은 긴 게 문제가 안 돼요. 예배 짧은 예배를 선호한다는 거는 예배가 재미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싫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분명히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를 나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냥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해주시고 뭐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어떻게든 교회 나온 사람들을 축복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죠. 예, 그냥 교회 나오기만 해도 뭔가 그냥 뭐 아주 100% 행복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쁘고 어느 정도 행복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굳어지고 오히려 더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일단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새 언약의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뭐 교회를 안 나오고 그게 가능하냐? 아니죠. 교회에 나왔을 때 그 하나님의 물과 피와 성령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임재를 통해서 그게 가능한 것이지만은 교회 나오는 그 출석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새 언약의 시스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선민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어떠한 영역들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강팍하고 여전히 핍절하고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깨지고 박살나고 이런 건 뭐예요? 결국엔 다 새 언약의 시스템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은혜 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참 출석하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새 언약의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그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새 언약의 존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결국에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제자란 누구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의 삶은 결국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내 뜻을 포기하고 내 계획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두 명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나도 왕이고 하나님도 왕이고 그러면은 그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계속해서 뭐예요? 내 뜻을 처리하지 않고 내 뜻을 계속 주장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나라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 언약의 존재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실질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자꾸만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이 포기되어지고 자꾸만 이타적인 삶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핵심이기 때문에 점점 우리는 이타적인 삶의 모습들 선행을 베푸는 삶의 모습 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는 드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을 확증하느냐? 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사랑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내 삶을 통해서 확증한다는 것이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고, 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뭐 한편으로는 그렇죠.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 되게 스트레인지하다. 저 사람들 되게 이해할 수 없어.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이 세상이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라는 반응이 하나일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야,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은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예수를 믿는다면은 저 사람처럼,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정말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 같다.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새 언약의 존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은 특징이 광대하고 넓어져요. 그 마음도 넓어지고, 그 모든 아량도 넓어지고, 그 믿음의 스케일도 넓어지고, 광대하고 넓어지는 것이 새 언약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품으시듯이 우리도 모든 가족을 넘어, 이웃을 넘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넘어서 계속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릇들이 점점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정말 이 금만 120.3톤을 하나님께 성전을 위해서 드리지만, 뭐라고 고백해요? 드릴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가 드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이만큼 드렸습니다. 하나님한테 자랑하고 뻗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얼마만큼을 드려도 드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드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종교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종교의 도시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종교의 도시였어요. 예수님의 당시에도 그렇고,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이고 종교의 도시예요. 근데 이 종교의 도시를 벗어나야 된다.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종교화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생명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생명인데, 어떻게 하면 종교화가 되느냐? 뭘 하면 종교화가 되느냐? 그냥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은 종교화가 된다. 좀 시간을 끌고 고민을 좀 해보세요. 자, 그러면 그렇잖아요. 많은 교회들은 자, 열심히 교회 나오세요. 열심히 다니세요. 열심히 신앙생활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은 다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은 되는데, 열심히 다니면은 우리는 어디에 종착역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착할 곳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그냥 주구장창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되다 보면은 그냥 종교화가 돼버리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화가 되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교의 도시를 나아가서 십자가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그곳에 계신 십자가를 만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에 머물고 있으면, 종교 도시에 머물고 있으면은 우리가 만나는 것은 신의 산과 율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종교, 우리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지만은 종교화가 되기 시작을 한다. 그럼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화가 되는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신의 산에서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이 영광과 이 존귀들을 예배 가운데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뭐예요? 종교화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분을 만난 것이 감격스러운 것이 정상적인 생명을 만나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만나는 감격인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 안에서 뭔가가 종교화가 됐다라는 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종교화가 된 신앙생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여전히 구약의 제사법과 구약의 이 성막을 따라서 손으로 지어진,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장막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짐승의 피를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구약은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들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예, 율법에 따라서 해라 말아라, 모든 이 기록된 성문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방인인 우리에게,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율법은 뭐예요? 내 힘을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이 성막과 제사법을 따라서 드리는 신앙생활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종교화된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 패역한 삶과 핍절된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삶이 계속해서 빗절되고 계속해서 굳어지고 계속해서 이러한 패역하고 이러한 삶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을 만나는 어떠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시온산에서 이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만군의 만민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분을 여호와를 만나고 새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군 천사를 만나고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면은 우리의 삶은 하늘에 속한 삶으로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예요? 종교화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산을 만나고 율법을 만나기 때문에 굳어지고 결핍이 있고 핍절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예배를 드리는데 굳어진다, 결핍이 있다, 핍절이 된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그것은 내가 신의 산에 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 임재 밖에서 어떻게든 내 방법으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처절하게 회개해야 될 것이고 처절하게 깨져야 될 것이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종교화가 되면은 그건 거기서 끝나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종교화가 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함께 흘러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세속주의. 세상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재밌어져요. 세상이 기뻐져요. 바리새인이 그렇죠. 바리새인처럼 율법에 능통하고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이고 바리새인처럼 뭐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제사 가운데 가깝고 모든 종교에서 가장 열심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의 특징은 뭐예요?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어떤 지위, 명성, 명예, 자기 이름, 이러한 세상에서의 어떤 돈, 이런 것들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기뻐한다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종교에 열심인 사람인데 정말로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세상을 기뻐하지? 어떻게 세상을 즐거워하지? 자,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이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기쁨을 세상의 기쁨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이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재미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은 재미가 없으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도 아주 고리타분한 분이시고 어떠한 이 기쁨도 즐거움도 이런 것도 없는 분이신데 너희들이 구원 받으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하나님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기쁨, 하나님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 어떤 그런 낙시 없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배드리기 기가 막히게 싫어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3시간, 4시간 앉아있고 3박 4일 집회를 가서 앉아있으려면 그것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못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을 보니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보니까는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광을 못 보기 때문에 세상에 취해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율법이 되다 보니까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진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그냥 이거는 어떠한 이 추상적인 어떠한 이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내 삶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가오시고 위로하시고 그분이 때로는 우리를 훈육하시고 이런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분이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나의 패역함을 그분이 인내하시는구나, 이것들을 보면서 그분을 또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기도 하고 나를 사랑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탕자가 집에 아버지를 돌아왔을 때 탕자를 대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것처럼 그 사랑을 깨달아 알기도 하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은 실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러한 모든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지 율법처럼 종교화 되어서 그냥 이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은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러한 하나님은 그러한 게 이 신앙생활이라면은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살아계신 그분인데 그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자보다도 존귀하시고 어떠한 자보다도 멋있으시고 어떠한 자보다도 우리를 감격하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어떠한 자들보다도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살아가는 게 기쁘고 즐겁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종교가 아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도착하는 건 어디예요? 신의 산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이고 시온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그 은혜의 보좌 가운데 시온산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의 이 진동치 않는 그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임재로 인하여서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럽고 막 흥분의 도가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화된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해요. 종교화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말하면 반응하시고 그분이 내가 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와 함께 교류하시고 교제하시라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고 알아가시면서 깨달아지는 부분들이지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다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상 주시길 원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길 원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시길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묶임이, 우리의 어두움이, 때로는 우리의 절망이, 때로는 우리의 불신앙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할 때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가 반드시 상 주시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상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제가 어렸을 때도 교회에 가면은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가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달란트 시장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말 잘 듣고 말씀 암송 잘하고 이러면은 예, 한 달 동안 달란트를 잘 모아다가 달란트 시장을 하면은 거기 가면 이제 상을 받는 거죠. 예, 장난감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예, 별로 저는 그렇게 큰 거는 큰 상 못 받아봤어요. 예, 하여튼 근데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상 받는 날 있구나.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분이 상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분께 나아가는 게 왜 고통스러워요? 그분께 나아가는 게 왜 지루하고 왜 힘들고 왜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매 주일 예배를 올 때마다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종교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어떠한 놀라운 복들을 주실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어떠한 묶임들을 풀어내실까? 예배 한 번을 통해서 존재 혁명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하나님 오늘 예배 그 더 예배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기념비를 세울 만한 예배가 바로 오늘의 예배입니까?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종교적인 신앙생활 깨트리는 것은 무엇이냐?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뭐예요? 우리가 시내 산에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계속 깨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자아의 힘들을 죽이고 쪼개고 내 어떠한 이 권리들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 임재를 회복해야죠. 시내산의 그 임재 밖에 있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시온산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만나는 것들을 해결해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느냐, 내 안에 성령이 내재하시면서 그 임재가 계속해서 나를 쫓아오느냐, 그 임재 가운데 내가 계속 거하고 있느냐,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계속 다시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나를 포기하고 내 육체의 어떠함들을 포기하고 육체를 완전히 짓이겨서 다시 그 임재를 회복하고 그 시온산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 볼게요.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자, 예루살렘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땅의 장막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예, 땅의 장막은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땅의 장막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장막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장막과 하늘의 장막은 그런 이 땅의 장막에서 하는 신앙생활과 하늘의 장막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완전히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 비슷한 건 뭐예요? 여전히 예배 드려요. 여전히 헌금 생활해요. 여전히 봉사하고 여전히 섬기고 여전히 기도 생활해요. 이거는 땅의 장막으로 살아도 그 모습은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장막으로 사는 사람과 땅의 장막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늘의 장막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광이 있어요. 그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장막에는 그렇지 않아요. 땅의 장막은 형식만 남을 뿐이에요. 그 기도하는 모습만, 예배드리는 그 형식만 남을 뿐이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땅의 장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더 이상 이 장막은, 땅의 장막은 모든 기능들이 끝나버렸어요. 멈춰버렸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생활을 한다는 건 무엇이냐? 여전히 그 허상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예, 허상을 붙잡는다는 건 뭐예요? 예, 여전히 내가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내 죄가 내 죄의 심판이 보류되었다라고 믿고 동물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이거는 끝난 시스템이에요. 더 이상 이것으로 우리의 죄의 어떠함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은 내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을 가지고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날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그 임재로 우리를 역사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종교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중요한 것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이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는 땅의 장막 안에서 형식적으로 똑같이 앉아있다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떠한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하늘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만나고 그 삶이 계속해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 종교주의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고리타분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리타분하고 지겹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격과 흥분과 기대감을 철저하게 말소시키는 어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늘의 지성소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친밀함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친밀함이라는 건 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멀리서, 저 멀리서 모세를 대신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친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이 우리의 인생사를 나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귀에 속삭이시며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며 그분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것이 친밀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그런 하나님이 경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면은 내 인생 가운데 삶에 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갈등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을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물론 이런 갈등조차 없는 순간이 있겠죠. 이것이 갈등조차 되지 않는 순간이 있겠지만은 어느 순간까지는 세상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것에 대해서 아 내가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러한 갈등이 늘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갈등이 이제는 세상 것을 선택하고 세상으로 살아가는데 갈등이 전혀 없다. 세상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전혀 없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예, 증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5절 16절을 볼 텐데 이제 15절 16절을 보면은 이전에 드렸던 그러한 제사들은 끝났다. 특별히 10장 18절에 보면은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전에 구약에서 드렸던 이러한 제사들은 이제 끝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끝났다. 자, 그러면은 15절 16절은 뭘 얘기하느냐? 이제 온전케 된 우리에게 남겨진 제사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찬미의 제사가 우리에게 남겨졌고 두 번째로는 선행의 제사가 우리에게 남겨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두 가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온전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운 시스템이 장착이 되고 가동이 되기 때문에 온전함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이전의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드려지는 제사는 뭐예요? 찬미의 제사와 선행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이제 우리에게 드려야 될 제사는 찬미의 제사라는 거예요. 자, 호세아에서는 신약인가요? 구약인가요? 호세아서는 구약이에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호세아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은 내가 그 모든 2장 11절에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 구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기와 월식과 안식일을 폐한다라는 거는 그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존재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에게 안식일을 폐한다. 이런 제사를 폐한다. 절기를 폐한다. 월삭을 폐한다. 이해할 수 없는 건데 호세아는 구약 시대 이것을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폐하실 것이다. 그리고 14장 2절에 호세아 14장 2절에는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을 폐한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짓게 드리리이다. 구약의 시대는 숫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했다면은 이제 이 신약의 시대에 이 호세아가 예언한 건 뭐냐? 입술로서 숫송아지 제사를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 뭐 이거 조금 있다가 볼게요. 자, 이러한 어떤 참매 제사를 드리는 것들에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 우리의 입술에 고백을 올려드린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지만은, 자, 반면에 시내산에서 드려지는 어떤 율법적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찬미의 제사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지만 결국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들, 참 찬양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편 40편 6절에도 이 다윗이 깨달았던 건 무엇이냐?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구약에 살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의 상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아니 다윗이 뭔데 이 지난 4000년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난 4000년간 계속해서 모든 이 자손 대대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만나던 이런 모든 제사 가운데서 다윗이 도대체 뭔데 하나님의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제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신약의 시대가 됐든 구약의 시대가 됐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그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영의 상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제사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드려질 영광스러운 이 제사는 무엇이냐? 이제는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하나님의 진동치 않는 나라가 그 영원한 나라가 영광스럽게 임재하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제사라는 것이죠. 자, 잠시만요. 자, 그래서 16절 계속 볼게요. 오직 선을 행한, 두 번째 제사,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위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 또 옆으로는 뭐예요? 사람에게 행하는 선행으로서 그 선행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영적인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만 나는 예배가 중요해, 나는 기도가 중요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생활이 어떠함이 중요해 라고 이웃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옳지 않아요.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그렇지만은 누구죠? 사마리아인. 네. 무슨 사마리아인? 예? 네? 선한 사마리아인. 네. 오늘 좋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면은 이 그 길 여행을 하다가 도적을 만나갖고 죽게 된 이러한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지나가지만은 아무도 이를 돌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나는 지금 성전에서 섬겨야 될 것이 있어. 나는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 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난 돌볼 수가 없어. 라고 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적 맞은 자를 누가 도와줘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하찮게 여기는, 짐승처럼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이 그 도적 맞은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선한 이웃이냐 물어보시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위로서 하나님을 예배로 찬미를 드린다, 그런데 내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 또한 뭐예요? 결국 종교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요한일서에서도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은 계속해서 이웃을 향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적 맞은 사람, 고난을 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것은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구원을 취소되는 데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제 신약의 시대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하나하나, 삶의 행위 하나하나를 제사로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된다, 뭐 이러한 측면도 있지만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드려지는 삶의 행위, 예전엔 그래요. 구약의 시대에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드리려면은 가장 흠이 없는 양을 잡아다가 그 흠이 없는 양을 가지고 정결함을 가지고 나도 정결케 하고 양도 정결케 해서 정결함을 가지고 가서 이 양을 가장 흠 없고 좋은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뭐 양이 아니라 뭐 그것이 새가 됐든 곡물이 됐든 내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자, 근데 신약에 있을 때는 그것이 제사였는데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삶의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제사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그냥 이 어떠한 삶이 아니라 제사로서 그것을 승격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고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제사냐? 삶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제사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는 뭐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하기도 하시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묶임을 풀기도 하시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것이 제사의 모습인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행위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복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묶임을 풀어내는 이유가 되게 하시는 그런 제사가 되게 한다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의 교회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사람들이 막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헌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향기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올려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헌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헌금만이 예물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신앙생활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의 제물로서 올라간다라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 내가 행하는 선행 하나. 그래서 이 정말 이 물 한 컵을 소자에게 준 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향기로 기쁨으로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뭐 선한 일을 했어요. 어떤 좋은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뭐 신창동에서 지나가다가 뭐 어떤 이 다친 사람을 도와주고 부축해 주고 뭐 그 사람을 잘 병원으로 인도해 주고 뭐 이런 좋은 일을 했다 쳐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신창동 동장이 듣고 신창동 동장이 우리 동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동장이 이제 그것을 칭찬해주고 뭐 상장을 주고 뭐 격려를 해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동장이 인정해주는 것이 있지만은 또 그것이 만약에 대통령이 인정해주는 거라면 누가 상을 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상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의 선행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어떠한 모습 하나하나를 누가 인정한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그걸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우리의 삶의 선행 하나하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분이 상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어떻게든 상 주시려고 찾아보고 또 상 주실 만한 것이 있나 없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런다는 것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고백 하나하나가 선행의 제사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상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선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계속 드러나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온전케 되면서 우리에겐 자연스럽게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삶의 모든 생각, 사고, 행동 자체가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의 필요를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질문을 내가 어떻게 짊어질 수 있을까? 모든 사고의 어떤 흐름들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반대로 뭐 누군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힘든 상황을 봐도 나도 살기 힘든데 뭘, 내 코가 석잔데 뭘, 뭐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뭐 내가 어떻게 뭐 도와줄 수 있겠어?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 반응을 할 때에는 그러한 반응, 특별히 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그러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 나도 먹고 살기 힘들다.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냐? 내가 뭘 섬길 수 있냐? 뭐 교회에서도 내가 뭘 섬길 수 있냐? 자, 그러면은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한 삶의 고리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리들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계속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고 예, 계속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흘려보낼 때 내가 흘려보낸 것이 30배가 되고 60배가 100배가 되는데 내가 흘려보내지 않으니까는 늘 궁핍하고 결핍하고 없는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계속 이타적인 삶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러한 삶으로 계속 흘러갈 때 더 많은 것들이 흘러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통로들이 계속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로마서 12장 1절에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서 몸이라는 거는 소마를 얘기해요. 우리의 삶을 얘기해요. 인격을 포함한 삶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선행들, 모든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린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도대체 내 인생이 뭐길래, 내 삶이 뭐길래, 내가 뭐길래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나.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내가 하는 거 하나하나 그렇잖아요. 뭐 내가 행동하는 모든 하나하나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관심 있게 쳐다보시고, 관심 있게 쳐다보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서 그분이 상 주시고, 그분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분이 칭찬해 주시고,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된 사람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재미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섬겼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또 어떻게 복 주실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적인 복,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당장 눈에 보이는 내가 원하는 복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은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가 드려졌을 때 뭐예요?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이 제물이 불에 타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 불, 그 향기를 흠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물 가운데 불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드려지는, 내가 행해지는, 내가 섬기는, 내가 죽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늘 하나님은 그것을 관찰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칭찬하기 원하시고, 갚아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을 봐도 그런 거예요. 아무리 쟤네들이 예쁜 짓을 하고 착한 짓을 하고 선행을 해도 부모가 몰라줘. 알지도 못해. 뭐 얘기해도 아 뭐 그래 그랬나 보다.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선행할 맛이 안 나요. 그냥 좋은 일을 할 맛이 안 나요. 아무도 뭐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뭐 인정을 바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근데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보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알아가다 보면은 점점 즐거운 거예요. 점점 재밌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18절 19절. 자, 이건 중보에 대한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공동체에게 중보를 요청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자, 중보의 목적, 중보를 어떠한 중보를 요청하는 거냐? 자, 이 히브리 기자가 내가 선행을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선행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자, 이거는 그냥 단지 선행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새로운 언약의 시스템이 운행이 되고, 하나님의 그 물과 피와 성령이 우리가 운행이 되면서 그 사랑의 나라를 방향성을 삼고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는 사람의 증거가 선행으로서, 삶의 선행으로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히브리 기자가 나로 하여금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중보해달라, 기도해달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것에 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그것이 삶에 드러나는 모습의 상태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 진리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게 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걸어다니는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장악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결국 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자, 선한 양심이라는 것, 우리가 양심이라는 것을 봤었죠.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의 양심의 기능과 율법의 기능이 완전히 삭제된 상태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그냥 양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양심의 기능이 뭐예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양심은 우리 안에서 죄를 기록하고 죄를 고발하는 그런 율법의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양심인데,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양심 가운데 뿌린 바 되어서 더 이상 이것은 죄를 기록한 죄를 죄가 완전히 삭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율법으로서 고소하는 역할이 율법의 기능이 완전히 삭제된 것 상태가 바로 선한 양심의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선한 양심의 상태가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전에는 로마서에도 보면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았어요? 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양심의 고소를 따라서 양심의 고소를 안 하면 굳어진 양심 가운데서 뭐 아무 양심의 자책을 느끼지 않으면은 뭐 원하는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라면 양심의 자책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양심의 자책을 따라서 아 이러면 안 되지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선한 양심이 됐어요. 더 이상 양심의 기능에 작용하지 않아요.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뭐가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율법을 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최소한의 하나님의 이 타락을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 방지선을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양심으로 살아간다는 건 결코 훌륭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가장 밑바닥 그나마 어느 정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밑바닥이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발전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물론 그것도 우리를 온전하거나 거룩하게 만들 수 없어요. 자,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 피를 뿌리고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대. 자, 그럼 선한 양심을 주신 그 목적은 뭐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선한 양심을 통해서 뭐가 뭘 하기 위해서?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입술을 자꾸 움직이긴 하는데 많이 움직이시진 않네요. 선한 양심을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는 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 이제는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 뭐예요? 선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가는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는 구속된 자들이었고 우리에게 자유가 박탈된 자들이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 답답한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러한 성령께서 부여하시는 자유와 감격과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19절을 보면은 중보에 대한 권면하는데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 원하노라. 자, 히브리 기자가 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모르겠지만은 히브리 공동체에게 돌아가는데 어떠한 장애 요소가 있는 거예요. 방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해물이 제거되어서 다시 내가 너에게 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히브리 기자가 부탁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만남 어떠한 만남을 갖든 우리가 어떤 뭐 공동체의 지체로서 만나든 어떠한 만남을 갖든 간에 그 만남은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기도로서 중보로서 그 만남들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중보를 통해서 그러한 만남 가운데 우리는 저 사람을 하나님을 나의 기도를 통해서 저 사람을 움직이고 저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움직여진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람이 온다, 사람이 간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결정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누가 온다, 누가 간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우리가 슬퍼할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인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되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자,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공동체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그거는 우리의 모든 인간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어떤 힘을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러한 관계들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무엇을 통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장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점점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들이 줄어들고 우리는 뭐래요? 기도로서 사람들을 움직여지는 것들이 실체화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와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뭐 평생 해보셨잖아요. 잔소리 한다고 바뀌나요? 잔소리해서 바뀌면은 뭐 예, 뭐 다 바뀌게요. 다 모든 이 부부 관계가 행복하게요. 잔소리 한다고 절대 안 바뀌잖아요. 잔소리에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에서 제가 볼 때 제일 잔소리 많이 한 사람이 이제 자녀 애들한테 전 것 같거든요. 갖다 놔라, 청소해라, 치워라. 왜 그걸 거기다 놨냐? 하지 말아라. 언제부턴가 제가 잔소리가 많아져 갖고 애들을 교육시키겠다라는 어떤 일념하에 굉장히 제가 저희 아내한테는 잔소리 진짜 안 하거든요. 뭐 이래라 저래라 거의 아무 얘기 그런 얘기 거의 안 하는데 애들한테는 유난히 좀 잔소리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잔소리를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하는구나. 뭐 이거를 깨달았고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한 거죠. 기도로서 사람을 움직여요. 자녀들마저도. 근데 자녀를 사랑하니까 잔소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것이 결국엔 뭐가 돼요? 율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율법의 올가매는 자녀로서 사람으로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사람의 종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말로서 사람들을 움직이면은 그 사람이 사람의 종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를 움직이는 것도 남편을 움직이는 것도 아니 그 누군가를 움직이는 것도 아니면 뭐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 상사를 움직이는 것도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중보로 기도로서 그러한 사람들 인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목회를 하면서도 뭐 저 같은 마찬가지지만은 목회를 하면서도 자꾸 성도들에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것은 사실 좋은 목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 예,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께 계속 맡겨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예, 한편으로는 자꾸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도록 예, 내어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아무리 얘기한다 해도 얘기를 듣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한다 해도 순종할 수 없어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장하려면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얘기를 듣기보다는 그 얘기를 어떤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얘기를 듣기보다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풀어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고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또 목회자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뭐 이래라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잔소리가 많아가지고 아니 왜 설거지하고 뭐 예를 들어서 설거지하고 왜 그릇은 여기다 놨냐 왜 저건 저렇게 했느냐 이러지 이래라 저래라 뭐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아 그러면은 재미없는 거예요. 특별히 한 가정의 리더도 그런데 한 교회 리더도 한 공동체 리더가 막 세세하게 쪼잔하게 이래라 저래라 이런 것들 다 관섭하고 관여하다 보면은 일단은 권위가 서질 않아요.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기다릴 수 있죠. 하나님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성장하도록 기다려 깨닫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뭐 청년들 이번에 이스라엘 가면서 뭐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청년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면서 자기들의 어떠한 이 악을 깨달으면서 막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막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려 주셨구나 막 이거를 목사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는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목사님이 늘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기다리려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 근데 정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문제지. 얘기한다고 되겠어요? 때린다고 되겠어요? 윽박지른다고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기도로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20절 25절은 마지막 인사예요. 뭐 특별하게 많은 이야기들 할 건 아니지만 20절 21절만 좀 내용들이 있고요. 20절 볼게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큰 목자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시고 시온산으로 이끌어 갈 큰 목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고난의 시간들 마지막 때 환난의 시간들을 통과하지만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무엇이냐?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예, 구약의 시대에는 뭐예요? 이사야서 63장 11절에 보면은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 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산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자, 이 바다에서 우리를 건진 건 누구예요? 이 하나님이 모세라는 목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바다에서 그들을 건져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20절에 보면은 이제는 그 바다가 아니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다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 사망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그 영원한 시온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철떡같이 그분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철떡같이 그분을 이 목자로서 따라가면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피다. 자,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의 피, 언약의 피는 예수의 보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의 피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도 말하는 피가, 은혜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말하는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말하는 피가 흐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안에 여전히 그 말하는 피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지금 이 순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치 그 예수의 피가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살 목적으로만 그 피를 인지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하지,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내가 정결함을 받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의 피라는 것은 무엇이냐, 영원한 피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내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만 부활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죽지만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알다시피 평강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한 승리. 그분은 이 샬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를, 완벽한 승리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죽은 자 가운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결국엔 우리에게 주어진 건 무엇이다? 궁극적인 승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승리를 보장받은 자들이에요. 승리가 앞에 있는 자들이에요. 환난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환난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이미 그분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은 뭐예요? 이 땅에서 자꾸만 고난을 바라보며 이 땅의 어려움과 환난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영원한 나라의 그 영원한 도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가 살 집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그렇게 유유히 통과해 가야 되는 것인데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꽂아버리고선 이 땅이 마치 모든 것인 것을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승리인지 우리가 승리를 가졌는지 패배를 가졌는지도 알지 못한 채 자꾸만 방향성을 잃어버린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달려가야 될 곳, 영원한 그 나라, 이 영원한 도성인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이 땅에서 뭐가 닥쳐오더라도 문제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 그 자체 문제되지 않는다. 환난 그 자체 문제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예. 점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점점 작아져야 돼요. 세상에 점점 우리의 관심은 작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새 차가 나오면은 이런 차가 새로 나왔구나, 뭐 핸드폰이 새로 나오면은 또 핸드폰이 뭐 몇이 새로 나왔구나, 삼성에서 이런 게 나왔구나, 늘 모든 관심은 세상에 다 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분들 별로 없겠지만은 이제 청년들은 그런 거예요. 이제 요번에 뭐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갤럭시가 새로 나온 폰이 새로 나오는데 이번 폰에는 어떠한 기능이 추가됐고 어떠한 기능이 새롭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그냥 막 바삭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매년 새로 나오는데 매년 알아. 말씀은 모르는데 막 핸드폰의 모든 기능들은 바삭 다 깨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신 분 안 계시죠? 핸드폰 아니지만 뭐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농사 지을 때는 요번에 새로 나온 작물법이 뭐 이런 농사법이 이렇고 뭐 이런 것들 막 바삭 깨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모르지만 하여튼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땅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점점 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관심은 하늘나라에, 점점 우리의 관심의 이 폭은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점점 넓어지고 관심이 있다 보니까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도 점점 저 사람은 왜 땅에서 살아가는데 저렇게 살아가지? 라는 이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저희한테 와서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저분들은 정말 하나님 하늘에 갈 시간들을 준비하는구나. 우리의 인생은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여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충만하게 살고 그 나라 그때가 되면 하늘나라에 가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를 바라보니까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자명해진다는 것이죠. 자,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언약의 피로써 결국에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온전하게 하셨다, 뜻을 행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이것들을 잠깐 보겠다라는 거죠. 자, 일단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자,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가 우리를 온전하게, 자, 언약의 피로써 우리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심으로써 그 뒤에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앞에 놓인 즐거운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분의 뜻을 행한다. 자, 우리가 온전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이제 물과 피와 성령이 우리 안에 운행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경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해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예수의 피가, 말씀이 우리의 신비 안에 새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뭘 얘기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내 의지, 내가 가는 모든 방향성들, 하나님의 방향성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과 다르지 않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왕이 누군가에게 특사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맡기려고 해요. 근데 그 왕이 그것들을 맡길 때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지혜도 없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어떠한 이 힘도 없고 뭐 어떠한 이 센스도 없는데 왕이 그것을 그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왕의 중요한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 특사를 보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 그것을 행해서 능히 행하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뽑아다가 그 사람을 보낸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맡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실력을 갖췄다라는 것을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새 언약의 시스템이 우리 안에 가동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자부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예. 베드로는 하나님 유대인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 부르셨다. 자, 근데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수치스러운 직함이었어요. 왜냐? 그 당시에 여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조차 하더라도 이방인들과 함께, 율법에 따라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는 것조차, 식사하는 것조차 예, 피했었죠. 그래서 예, 누구죠? 예, 베드로와 바나바인가? 그래서 바울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 유대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 멀리 예, 따로 떨어져 앉았던 것을 보면서 바울한테 혼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이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그렇게 자부심이 있을 수 없었어요. 예,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왜?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직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걸 맡기셨기 때문에 그 자부심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교회로 부르셨다. 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행하고 예,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 더 나아가서 남은 자라는 건 어떤 존재예요? 마지막 때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그건 우리가 그러할 자격을 하나님이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무지해요. 그럼 뭘 부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피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이 하늘 성소 사역이 나랑 상관없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동한다는 것은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격과 능력을 갖춘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제한도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즐거운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즐거운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쭉 이야기했지만은 결국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기도의 안식에 들어가고,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고, 사랑의 안식에 들어가고, 섬김의 안식에 들어가고, 기쁨의 안식에 들어가고, 계속해서 이러한 안식에 들어감으로써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계속 성장해 나아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 자들,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안식으로 믿는 자는 저 안식에 들어갔는도다. 그래서 그 온전함을, 하나님의 온전한 시스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계속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안식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안식으로, 또 이 기쁨의 안식으로, 섬김의 안식으로, 사랑의 안식으로 계속 안식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주어주더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맡기더라도, 예, 어떠한 것도 우리는 이 에너지를 뭐라고 할까요? 소비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김민호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내게 10의 에너지가 있으면은 10의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아니면 그것도 막 다 끌어다가 11, 12의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있는 에너지의 1이나 2나 그 정도 하나님이 이것을 소진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소진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또 하나님 이거 충만한 상태로 이것들을 채우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투여해 갖고, 모든 에너지를 다 투여해 갖고 탈진할 만큼 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탈진했어요라고, 하나님의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일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완전히 다 탈진해 버렸어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그냥 정말로 1이나 2나 거의 에너지의 손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육체가 힘들고 뭐 육체가 지치고 그런 건 있지만은 언제든지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섬기고 다시 충만한 열정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계속 공급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자, 여기서 권면의 말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자, 우리가 요 한 가지 봐야 될 건 무엇이냐? 결국에는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공동체에게 권면의 말을 썼다고 했어요. 권면의 말이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에게 히브리서는 뭐예요?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공동체에게 쓴 말이지만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성이 점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생각과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끔 하나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뭐 당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죠. 나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말한다. 그분과 살아가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고려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염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권면의 말이지만은 즉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계속해서 자꾸만 뭐 자녀들에게도, 뭐 남편과 부부 관계에도, 뭐 공동체 안에서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할 수 있는, 이런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는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23절, 24절, 25절 이거는 뭐예요? 한번 쭉 읽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도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가 끝났다. 한 가지 뭐 얘기할 거는, 히브리 기자가 디모데와 디모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을 때 디모데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를 뭐 사도 바울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아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저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었죠. 자, 그래서 어쨌건 이제 히브리서의 대장정이 이렇게 끝을 났습니다.